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기 원하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또 찬송하고 누리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말씀은 이제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었을 때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사실 성경 전체에서 그러니까 전체에서 그 하나님의 어떤 의중, 하나님의 그 우리 인간을 향한 그 원하심, 이것을 참 가장 잘 드러낸 구절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기록된 바 하고 나오는 이 부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부분은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 계시되셨던 그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지금 신약 성도들에게 너희도 온갖 행실에서 거룩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제목으로 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소위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Systematical Theology. 그래서 그것은 이제 성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구절들을 여기저기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다 취합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뭐 죽음,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구절들을 모아서 하나로 정리한다든지, 뭐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것이 이제 소위 조직 신학이에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신학이라는 말 자체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 신학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 이것을 속성을 완전성이라고도 부르고 또 하나님의 그 본질이다, 이렇게도 부르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막연하시죠. 부분적으로 하나님은 이렇대 하고 단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을 이제 총정리해서 말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데,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이 속성을 조직신학에서는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공유적인 속성이라는 것이 있고 또 공유적인 속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공유적인 속성은 그야말로 서로 나눈다는 거예요. 서로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사람에게도 주신 것, 이것을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것들에 예를 들어서 거룩이라든가 또 의, 또 사랑, 지혜, 지식, 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사람에게도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들도 있습니다. 그 일곱 가지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해요. 인간은 없어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그 속성. 머릿속으로 어떤 것이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하나님은 자존하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세요. 이거는 인간은 공유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우리는 유한하지요.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살 거예요. 영생을 얻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도 영원히 살 거예요. 앞으로 영원히 살지만 그 이전에도 우린 영원했나요?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전과 이후에 걸쳐서 영원하세요. 그런 면에서 인간과 다르세요. 하나님 무한하신데 우리 유한해요. 하나님 불변하시지만 우리는 변해요. 하나님은 편재하세요. 어느 곳에나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순간에 한 곳에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또 하나님 전지하세요. 모든 걸다 아세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걸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 전능하세요. 모든 거다 하시는데 우리는 다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존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편재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이런 일곱 가지 속성을 보통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제가 지금 특별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 중에서 거룩에 대한 그 부분을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하는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고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성경에 이제 단어들이 이제 몇번 나오냐 이런 걸 이야기할 때또 예전 설교에서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 거룩이라는 단어 이것이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는 했는데 사실 그 횟수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 잘못 계산했더라고요. 제가 놓친 부분들이 좀 여러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이제 홀리라는 단어 또는 그것의 명사형인 그 홀리네스라는 단어 그것이 나오는 구절들의 개수만을 이제 셌던 것인데 한 구절에 여러 번 나오는 경우를 감안하고 또그 부사 형태가 되어 있는 것, 또 어떤 단어와 접합해서 예를 들어 홀리데이라는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묶인 거라든지 이런 거를 다 합치게 되니까 657회가 됩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그 657회보다는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그 거룩하다는 단어로 또 쓰이는 것이 이 홀리라는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고 sanctif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anctify. Sanctify라는 단어가 이제 라틴어에서 오는데요. Sanctus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Facere라는 단어가 이제 결합되면서 Sanctify가 돼요. 그래서 Sanctus라는 말 자체가 거룩이에요. Holy,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천주교에 다녀보신 분이 있으면 천주교 그 곡들 중에 Sanctus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곡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 라틴어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미사곡들로 이렇게 쓰는 것들이 많아요. 상투스. 그래서 이 sanctify 또는 sanctified 또 sanctification 또 이러한 단어들 또 덧붙여서 sanctuar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anctuary 이게 이제 성소예요. 성소 거룩한 곳 성소. 우리가 지금 성막에 대해서 지금 수요일에 배우고 있는데 성막에는 그 안쪽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 부분이 있잖아요. 그 성소 부분, 그때 그 성소 부분을 홀리 플레이스라고도 하고 생추어리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생추어리라는 단어 자체에 지금 거룩이라는 단어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sanctify 뭐 이런 단어에 관계된 것이 또 274회가 최소한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거룩이라는 단어로 우리 한글로 번역할 수밖에 없는 단어 중에 consecrat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가 또 이제 다 합쳐서 한 28번 정도. 이거 신성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다 그런 단어죠. 그러니까 거룩, sanctify도 그렇고 지금 consecrate도 그렇고 다 거룩하게 하다, 거룩하게 만들다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hallow라는 단어예요. hallow.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그 부분에서 그게 홀리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할로우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거룩하게 여겨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할로우라는 이 단어에서 할로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할로윈 축제 아시죠? 그래서 10월 마지막 날, 10월 30일이죠. 그래서 원래 캐톨릭에서 모든 성인들의 날 어쩌고 하다가 그것이 이제 나중에 모든 마녀들의 날뭐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그것이 온갖 변장하고 뭐 기괴한 모양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어쩌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변질된 것인데요. 어쨌든 그때 할로윈 이 단어들에서 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단어를 다 합쳐보니까 최소한 996회 정도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자세하게 한다고 했지만 놓친 것들을 생각하면 1000번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1000번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은 성경 전체가 1189장이라 그랬죠? 그중에 지금 1000번이 나오면 거의 한 장에 한 번꼴로 지금 거룩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그런 셈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성경 전체가 31,102절이라 그랬는데, 이것을 보면은, 매한 31절, 거의 30절마다 한 번씩은 거룩에 관계된 단어들이 나온다. 예, 사랑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600회 이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고난이라는 단어가 한 522번 나온다 그랬죠? 피라는 단어가 370여 회 나온다 그랬죠? 예, 그런 것과 비교해 볼 때,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지금 자주 등장하는지 우리가 이것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러한 단어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 공부하는 것의 기본이 단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떠한 것들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제일 먼저 그 거룩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되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 안식일,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 할 때, 그 7일째 되는 그날을 거룩히 구별하셨다, 이렇게 sanctify 하셨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날을 거룩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땅을 거룩하게 하시기도 해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땅을 거룩하게 하세요. 또 하나님은 어떤 모임을 또 거룩하게 하세요. 그래서 거룩한 집회라는 단어들이 성경에 나와요. 또 어떤 사람이나 짐승을 거룩하게 하세요. 그래서 첫 태생, 태를 여는 것, 그것은 다주 앞에 구별하여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한 민족으로 이렇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모임이나 어떤 짐승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고, 하나님은 심지어 또 옷도 거룩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아론의 그 옷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이제 어제도 저희 조카가 이렇게 이제 와서, 이제 청년인데요. 이런저런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자기 친구와 이제 나눈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친구들이 자꾸 이제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어떤 사람을 지옥에 보내냐? 사랑의 하나님이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서 천국에 보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할 때, 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이제 조금 좀 머뭇거리게 된다. 또 나름대로 대답은 해주지만 조금 어렵더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친구가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이, 다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교는 자비, 기독교는 사랑. 그런 얘기 제가 참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 안 믿는 분들한테. 그게 지금, 두 양대 종교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이라는 걸 만드시고 그 사람을 소멸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죽지 않게 하시면서 영원토록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시게 하실 수가 있냐? 성경에 보니까 그 지옥은 지금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이고 그들의 벌레들도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아마 사람의 몸이 부활한 몸을 입을 텐데 그 사람들도 새로운 몸을 입을 텐데 그 몸이 퇴화되면서 벌레처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곳이고 이게 소금에 사람이 이렇게 소금에 뭔가가 이렇게 절여지듯이 사람이 불로 절여지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고통의 연기가 세세무궁토록 올라가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끔찍한 곳을 만드셔서 그곳에 사람을 영원히 가두시고 그렇게 하실 수가 있냐?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조카에게 이제 이야기한 것은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의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 우리 창조주 하나님, 이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가장 기본적인 속성을 사랑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사랑이 아니라 공의입니다.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거룩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이 먼저 있고 신약이 나중에 올 때에 구약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실은 죄로 인해서 백 사람이 있을 때백 사람을 전체를 다 지옥을 보내는 게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참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이백 사람이 있으면 백 사람을 다 천국에 보내야 되는데 그 중에 몇 사람만 천국을 보내고 다 지옥을 보낼 수 있냐 이렇게 오해를 하지만 실상은 뭐냐면 백 사람이면 백 사람이 다 지옥에 갔어야 맞단 말이에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시킨 것에 대한 대가예요. 그것이 영원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그런데 그 중에 얼마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물론 기회는 다 동등하게 백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그 중에 반응하는 얼마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사람들을 지옥에서 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예요.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이사야서 47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속자로 말하건대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그분의 이름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전능자니라. 나는 치료하는 주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것이 그분의 타이틀입니다. 또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인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이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데 물론 이해할 수 없죠. 우리가 셋이면서 어떻게 동시에 하나일 수 있는지 우리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거룩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은 요한복음 17장에서 거룩하신 아버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또 아까 제가 소개한 대로 주기도문 소위 이제 사실 제자들을 위한 기도죠. 그 기도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예수님이 거룩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4절에서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일컬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이십니다. 이렇게 미리 알아보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시편 16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옥에 남겨두지 않을 것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실 때 메시아 주님을 일컬어서 주의 거룩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도 거룩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에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의 거룩한 영, 즉 성령님을 지금 거룩한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그 성령님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 지금 홀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Holy Ghost, Holy Spirit. 그래서 지금 그분이 거룩한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거룩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점잔을 빼고 있으면 거룩한 걸까요? 이제 어떤 분들은 거룩함이란 단순히 이제 구별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분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상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구별되는 것이 포함되지만 단순히 구별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순수하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거룩하시다는 의미예요.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순수하세요. 여러분이 에스겔서 22장을 한번 펴보시면 에스겔서 22장 오늘 성경을 좀 몇 군데를 같이 찾을 거예요. 여러분이 손을 부지런히 놀리셔서 성경을 같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그것에 인색하지 마십시다. 에스겔서 22장에 23절부터 보시면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대언자들과 제사장을 책망하는 통치자들을 책망하는 그러한 장면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26절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제사장들이,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장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내 율법을 범하고 내 거룩한 것들을 더럽히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전혀 구분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의 차이를 보이지 아니하며 자기 눈을 가려 내 안식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혀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손상당하는 게 언제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건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죠. 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것을 전혀 구분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이것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죠. 어떤 건 부정하고 어떤 건 정결하다 정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차이를 보이지 아니할 때, 그러한 것에 구별을 두지 아니할 때, 이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손상당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혀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율법을 범하고 내 거룩한 것들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 이렇게 하나님 거룩하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순수하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거룩으로 인해서 거룩하지 않은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이 섞일 수 없고 일정한 거리, 간격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거룩함이라는 것은 내적인 원리로서 단순히 도덕적으로 뛰어나다는 것, 이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단순한 도덕적인 어떤 선함 이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뛰어나다 이게 아니라 모든 선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그것이 지금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분리됨, 단순히 뭔가 구별되는 것, 이거 이상이죠? 이러한 거룩함,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게 만드느냐. 먼저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에 11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15장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고 건너자마자 추격해오던 이집트 군대가 지금 물이 다시 이렇게 덮이면서 이집트 군대가 완전히 수장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나오는 구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으신 이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 속에서 영화로우시고 찬양 속에서 두려우시며 이적들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니까. 여기 보니까 거룩함 속에서 영화로우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속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만약에 거룩함이 없다, 하나님께 만약에 사랑만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우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레위기 10장에서 말씀하실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가까이 오는 자들 가운데서 내가 거룩히 구별되며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룩히 구별될 때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신다. 그래서 거룩함은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보이도록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영화롭게 하시기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잘 모르면서 아 나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기 원해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기 원해요. 경배와 찬양 가서 하루 종일 손을 들고 뭐 찬송을 하고 저도 해봤습니다. 저도 대만까지 가봤었어요. 하루 종일 그걸 찬송을 하고 뭐 당원으로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경배와 찬양을 한참 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장로교 다니면서 대학교 뭐 3학년 뭐 아마 3학년 뭐 4학년 이제 이런 때였는데 한참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만큼이더라는 거예요. 이만큼의 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더 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 공허함, 막 뭐 하루 종일도 찬양한다 그러고 집회 쫓아다니면서 뭐 어디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찬양으로 뭐 무슨 열방을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하는 데 보니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진정 그 깊이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대단히 공허해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함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보이게 합니다. 두 번째, 이 거룩함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보이도록 합니다. 역대기하 20장입니다. 역대기하 20장.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전후 문맥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21절만 일단 보시면 백성과 의논하여 주를 위해 노래하는 자들 곧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자들을 정하고 그들이 군대 앞에서 나아갈 때에 이르기를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다른 건 생각하지 마시고 그 표현만 보세요.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자들이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찬양한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이 다윗의 시편에서도 시편 29편 2절에 등장하는데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또 시편 96편 9절에서도 오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이 거룩함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보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거룩함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보이게 한다 그랬고 이 거룩함이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을 아름답게 보이도록 한다. 여러분 우리가 아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셔 이렇게 정말 깊이 느끼지 못했다면 그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이해한다면 그러면은 아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느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을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아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분이시다 이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미스 유니버스 미스 코리아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름답다 이걸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은 하나님을 두렵게 보이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이사야가 이사야서 6장에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이 스랍들이 지금 두 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뭐라 그러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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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을 그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사야가 딱 보게 되니까 어땠습니까? 내게 화가 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함으로 망하게 되었나니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마 이사야는 이 시점 바로 직전까지는 그래도 자신이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바른 소리도 하고 성경도 좀 안다고 하고 하면서 우쭐대는 마음이 혹시라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면으로 이제 하나님을 대면에서 딱 보았을 때 그때 나는 죽었구나 이 감정이 제일 먼저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정말 이제 죽었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셨을 때 사역에 부르실 때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거룩하신 거예요. 그분 앞에 자신을 세워보니까 자기는 너무 죄인인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세리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그 세리, 그 세리의 모습에서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가지고 하늘을 하늘을 보면서 고개를 똑바로 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바로 본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거룩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전 세계 수많은 소위 교인들, 소위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지금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나님 경배한다고 모여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 모두를 받으시는지 이것은 대단히 회의적인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게 하나님을 취급하고 자신들도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에서는 늘 하나님이 거룩함을 요구하셨습니다. 모세가 지금 미디안 광야에 이렇게 도망가가지고 자기 장인의 양이나 치고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나타나셨죠? 나타나신 그 하나님 불타는 떨기나무 불이 붙었지만 소멸되지 않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죠? 예,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땅이 거룩해졌고 그 땅에서 지금 최소한 신을 벗지 않으면 그러면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사람을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전제로 해서 사람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기 5장에서 길거리에서 주의 군대대장을 만났습니다. 그때의 주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주의 군대대장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있던 그곳이 거룩해졌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최소한 신발을 벗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을 주시는데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 판단의 법도 이런 것들을 주시는데 그 직전에 모세가 산으로 올라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거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일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라. 셋째 날을 예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틀을 거룩히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제사장들에게도 보니까 제사장들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게 하라. 주가 그들을 돌격할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람들만 거룩하게 구별한 것이 아니라 그 산 자체를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출애굽기 19장 2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려오셔서 모세와 만나야 되는 그 산이기 때문에 산 전체가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신약 시대의 제사장들로 서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왕가의 제사장들이라 그랬죠? 예, 거룩한 민족이 되었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 특별한 백성이 되었고 예, 우리가 제사장들이 되었는데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얼마만큼 거룩해져야 했는지를 공부해 보신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유롭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우리가 이러한 상태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나가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9장은 거룩이라는 말로 도배가 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이 한 장 내에서, 29장 한 장 내에서 지금 46절까지 있는데 25회가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제사장이 이제 이 제사장의 직무로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4절에 보시면, 일단 여기 쭉 전체를, 언제 시간이 나실 때 여러분이 이걸 전체를 한 장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들이 지금 첫 제사장들입니다. 초대 제사장들이에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중의 성막으로 데려가 물로 씻기고. 자, 일단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물로 몸을 씻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는 옷들이 거룩했어야 돼요. 5절에 보니까 의복들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입히되 속옷과 에봇에 받쳐 입을 겉옷과 에봇과 흉패를 입히며 정교하게 만든 에봇 허리띠를 띠고, 이 옷, 지금 5절에 나오는 이 옷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출애굽기 28장 1, 3절에 보니까 아론의 의복들을 만들어 그를 거룩히 구분하게 할지니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옷들이 다 왜 이렇게 만든 거냐? 이 제사장들을 거룩히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관을 씌우며 그 관 위에는 아예 글자를 새겼습니다. 관 위에는, 머리에 관을 쓰는데 그 관 위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이 거룩한 관 이렇게 이제 쓰는데, 글자로 주님께 거룩 이렇게, 주께 거룩한 것 또는 주님께 거룩 이렇게 이제 쓰게 됩니다. 그것이 35절에 한번 보시면, 28장이네요. 미안합니다. 28장. 36절에 보시면, 28장 36절에 보시면,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긴 것 같이 그 위에 주께 거룩한 것, 이게 다 고딕으로 되어 있죠? 진하게. 이게 영어에서는 다 대문자로, 다, 스펠이 다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거죠. 주께 거룩한 것, holiness to the Lord, 이렇게 쓰고, 새기고, 그 패를 청색띠 위에 놓아 관 위에 있게 하되, 관의 맨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 지금, 관을 이렇게 딱 썼을 때, 그 관에 주께 거룩한 것, 이렇게 아예 쓰도록, 글씨를 쓰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씻어서 제사장을 거룩하게 해야 했습니다. 입는 것들로 제사장을 거룩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9장 다시 가셔서 10절에 보시면, 너는 수소 한 마리를 회중의 성막으로 가져오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소의 머리에 안수할지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쭉 나올 때 지금 12절 그 소의 피를 취해 내 손가락으로 제단의 뿔들에 바르며 그 전부를 제단 밑에서 옆에 쏟을 것이요. 이렇게 하고 20절에 보시니까 너는 그 수량을 죽이고 그것의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쪽 귓볼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볼에 바르며 또 그들의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제단 위에 돌아가며 피를 뿌리고.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피를 발라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했어야 했습니다. 피를 발라서. 그러니까 제단, 그가 섬길 제단도 피를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제사장 자체에도 지금, 귓볼과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또 발가락 엄지와 오른발가락 엄지와 이런 것들에 지금 피를 발라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이러한 그 이 피의 희생제사를 드려서 그것으로 거룩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레위기에 보니까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에 21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아무도 자기 백성 가운데서 죽은 자로 인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 것이로되. 그러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됐습니다. 제사장들이. 또 보니까 제사장들은 머리를 대머리로 만들지 말고 수염 끝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창녀나 더럽혀진 여자를 아내로 취하지 말고 남편이 버린 여자를 취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너는 그를 거룩히 구별할지니 이는 그가 네 하나님의 빵을 드리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생활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28장 다시 41절에 보니까 너는 그것들을 네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을 거룩히 구분하고 거룩히 구별하여. 이게 한글로는 거룩히 구분하고 거룩히 구별하여 이렇게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이제 영어 단어로는 consecrate이라는 단어와 이제 sanctify라는 단어를 같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며. 자, 여기 보니까 또 기름을 부어서, 그렇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해가 가세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이해가 가세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구약의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해야 됐고 거룩하게 만들 용도로 만들어진 그 복잡한 그 옷을 입어서 거룩하게 돼야 됐고 그다음에 그 피를 몸에 이렇게 각 부분에 발라서 거룩해져야 했고, 기름을 부어서 거룩해져야 했고, 그 다음에 생활에서 온갖 정결하지 않은 것들과 분리됨으로써 거룩해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족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볼 때, 사람에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 31절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들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에 고기를 먹지 말고, 개들에게 던질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에서 아까 우리가 읽은 신약의 그 구절의 구약 부분이죠.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20장 26절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주가 거룩하며 또 너희를 내 소유로 삼으려고 다른 백성으로부터 구별하였으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합니까?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합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받을 때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두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분적으로 거룩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제거되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때 우리가 거룩해지게 됩니다. 신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또그 뒷부분에 보니까 진리를 통해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 합니다. 이 일을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거룩해진 사람들이 맞습니다. 신분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어떻게 감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같은 자들이 그분과 형제지간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예수님만큼 거룩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형제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거룩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서 그 거룩함을 우리가 드러내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벗고 부활한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때에는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거룩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마귀가 이제 영원한 불못에 갇힐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지을 필요가 없어요. 죄를 짓지 않아요. 범죄 이전에 아담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돌아다니고 뭐 먹고 뭐 앉아있다 일어났다 그 모든 것이 그냥 다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트름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동안에는 우리가 자동적으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의 측면에서 신분적으로는 순식간에 거룩하게 인정받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의 실제적인 거룩함은 이것은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그러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지금 거룩해야 되는 문제, 이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맡겨져 있고 남아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사람 사이에 거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9장을 지금 펴고 계시면 43절만 한 번만 좀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43절입니다. 여기 쭉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제 하시고 나서 43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이제 성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광으로 인하여 성막이 거룩히 구별되리라. 내가 회중의 성막과 제단을 거룩히 구별하며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다 거룩히 구별하여 계속 거룩이라는 말이 수도 없이 나오죠.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내가 또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하여 이게 성막의 목적이었죠. 우리 수요일날 배우셨죠? 성막의 목적 자체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거하기를 원하셔서 성막이라는 걸 만들게 하셨어요. 내가 또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 곧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자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니라. 자, 45절, 출애굽기 29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지를 쭉 말씀하시고 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그들 사이에 거해야 한다. 내가 그들 사이에 거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아무리 백성 가운데, 우리 인간 가운데 거하고자 하셔도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거하고 싶어도 거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파워, 복음의 권능 이런 것이 잘 안 나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파워는 세상을 이기는 힘, 그리스도인의 그 파워는 그것은 성결함에서 옵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서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담대해지게 됩니다.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거리낄 것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담대함과 이 안정감과 이런 것이 생기면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됐다? 뭐가 안 된 겁니까? 우리가 거룩함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임마누엘로서 사람 사이에 거하기를 원하셔도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 때 온갖 행실에서 거룩함이 유지되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이 떠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는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말씀을 조금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들으셨습니다. 사실 저로서도 이렇게 거룩함이란 주제를 하나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눈 것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죄송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점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알고자 하는 그 열망 그것이 정말 넘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잠언 9장 10절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참 평생에 풍성히 발견하고 누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참 담대하게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다 바랍니다.